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맨 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맨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았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나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빛에 관한 것을 알리려고 왔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빛을 통하여 빛에 관하여 듣고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스스로가 그 빛은 아니었다. 그는 오직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는 사람으로 왔을 뿐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으로 오고 있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남편의 결정에 따라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말씀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아드님에게 따르는 영광이었다. 그리고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넘쳐났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증언하여 이렇게 외쳤다.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흘러넘치는 은혜에서 복을 넘치게 받았다. 하나님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다. 그런데 외아드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요한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요한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 예언자입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그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물음에 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인지 말해주십시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도 몇이 있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줍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분이 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풀어드릴 만한 사람도 못됩니다.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요한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없애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오십니다.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나 자신도 누가 그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누가 그분인가를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령이 내려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분에게서 그대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몸을 돌려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묵고 계신 곳을 보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곧장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안드레는 형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부터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기로 하셨다. 그때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베세다라는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모세가 어떤 분에 관하여 율법책에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마을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렇게 대꾸하였다. 나사렛이라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대답하였다.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여쭈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구나. 그러나 너는 앞으로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lift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And give you peace.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The Lord be gracious unto you.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자비로 그 몸 지키시고 그의 피 흘려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사야서 제36장.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레토로 가는 큰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옆에 주둔하였다. 그때 힐기야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유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고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먼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래야 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들어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문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막과 아르바스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 와이머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게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아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비아 아들 역사 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구제함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자녀가 아닙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앞에서는 운동선수로 스스로 상을 얻고자 하여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기와의 싸움인 육상선수에 비유되었다면 여기에서는 아버지에 의해서 장성하여 유업을 물려받아 그 기업을 잘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까지 양육하는 아들에 대한 비유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자라지 못한 아이로서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수 없고 결국 허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참된 승리자로서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잠언서 23장 13절에서 14절에 권면까지 듣습니다. 그러나 역시 자신의 친 자식에게라야 분노를 씻지 않고 바른 체벌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식이라야 징계와 구절함이 효력이 있을 것은 당사자도 내가 바르게 되고 더 잘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나에게 채찍을 드신다 하는 서로의 이해가 가능할 때 체벌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친자식으로 대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우리 자신으로서는 구속의 은혜에 참여함을 감사하는 친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4절 말씀 중심으로 감당할 만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경계하는 훈련에 비유하는데 어쩌면 서로 치고받는 그래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권투 경기 같은 것을 상상하지만 다만 그 상대를 죄와 싸우되라는 설정을 함으로 역시 우리 각자 지상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할 대상이 죄라고 말함으로 결과적인 대상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증거함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와 싸움을 말한다고 해도 누구보다도 죄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고 해도 주님만큼 피 터지게 싸운 경험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신앙의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면서 선택된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온 인류의 대표로 상징되는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조롱과 채찍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수치와 고통에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함으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베드로 사도의 격려를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시는 자가 징계를 당한다는 겁니다. 징계받는 자식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아버지는 자식을 미워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용된 솔로몬의 기록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역시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당부가 그 첫째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자식이 잊어버린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안타까움이 되고 훈육의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권면하신이란 말씀이 가까이 부름, 옆으로 부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 가까이 계심을 의식하고 더욱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죠.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5절 하반절인데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는 더욱 친밀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책망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긴다면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구제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5절 하반절인데 책망을 듣는 것은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책망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자식을 보다 오래 가까이에 두기 위하여 짧은 순간 동안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로 받아들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나 다름이 없이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르침이나 권면이 필요 없을 정도의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를 말하면서 아들을 단련하는 아버지 역시 그 마음은 편치 못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아버지라는 비유적인 표현보다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6절 상반절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확인시키십니다.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도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말이죠. 또 그럴 때 징계를 넉넉히 이기고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6절 하반절인데 그럼에도 이 역시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에게만 가혹한 훈육의 채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찍질 같은 시련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분명함을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채찍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채찍이나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징계이든지 채찍이든지 가능한 사람이라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7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로 앞구절의 확인으로 보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7절 상반절인데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의 표현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내십시오. 이것은 비단 솔로몬을 통한 권면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나 부모들의 건강 문제를 견디고 나서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무사한 일을 일깨우시기 위한 징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7절 중간인데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하지 않던 기도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요란을 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여 7절 하반절인데 옛날 우리 속담에 아버지 없는 자식은 불량아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자식을 엄하게 키운다고 해도 아버지만큼은 강한 훈육을 못하는 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했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셨다면 역시 그를 자신의 사랑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론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기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자신을 아들로 대우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생태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참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눔으로 가능하게 된 것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8절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징계를 받고 있다면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권면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징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해해도 지나치지 않은 표현인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불순종의 죄. 지난 시간에 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죄는 부도덕, 태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불순종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부도덕한 사람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행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는 도덕적으로 용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모두 도덕적 원리만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구약성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엄한 벌을 받은 사건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경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도시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창세기 19장 17절. 그들이 그 성을 도망할 때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처럼 그 성에 퍼부으셨습니다. 그때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즉시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도덕적인 잘못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을 받은 한 젊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에게 왕이 자기 집으로 함께 가자고 했으나 그때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꾀임을 받아 저녁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그 젊은 선지자는 초대받은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떠난 후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와 식사한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웃사가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성막을 관장하는 레위인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후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에게 불행만 가져다 주는 것을 알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주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한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후에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시 옮기기로 하고 소가 끄는 수레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레가 심하게 흔들리자 웃사가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이 그를 쳐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웃사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으려 했던 웃사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금지한 행위였으므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도들이 쓴 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음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했다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저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에 무엇을 빼거나 더함으로 다른 복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한 경고를 보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교훈을 지나쳐 너무 멀리 가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열이 더 많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이 금지했으므로 성경이 침묵할 때에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변경 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순종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순종의 방법은 사람의 판단에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근본을 변경할 수는 없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셨을 때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크기와 층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료로 코페로 나무를 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노아는 코페르 나무를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코페르 나무 대신 참나무나 히코리 나무, 단풍나무 같은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것을 그에게 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노아에게 참나무나 히코리 나무나 단풍나무는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재료를 쓰라고 하셨을 때 그 나무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잘못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다른 나무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물론 하나님이 세상 것까지 다 지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틀림없이 연장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는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연장을 사용하여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아가 코페르 나무 대신 다른 나무로 대체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아람왕의 군대 장관으로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나병을 치유받고 싶다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만이 그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여기서 언급한 강에 가서 담그면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다른 강에 가서 몸을 담갔다면 나병을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지자의 명령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명령은 단지 요단강에서 내 몸을 7번 담그라였지만 그 명령에는 고침을 받기 위해 다른 강에 가서 내 몸을 담그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명령에서 사도들은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파할 것이 복음이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받았습니다. 정치나 경제를 전파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전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왜 정치를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은 무엇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복음 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할 것은 복음이었고 정치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교회 건물에서, 혹은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이용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대신 정치를 전한다면 명령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물속에 잠기는 행위가 세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구절에서 바울은 물을 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장사 지내는 것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흐르는 물이나 따뜻한 물 아니면 차가운 물에서 세례를 받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어떤 물에서 받든지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 속에 잠기는 장사를 물뿌림으로 대체한다면 그 명령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주의 만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기념식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의 상징으로 떡을 주시고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당신의 피의 상징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주의 만찬 재료를 떡과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떡 대신 닭고기를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 대신 오렌지 주스로 대체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명령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일 때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을 시, 찬송, 신령한 노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나 애국가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노래들은 에벳이 배제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벳이 불러야 할 노래가 어떤 종류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리에 근거하여 어떤 종류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언급한 음악은 노래 부름 곧 육성음악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주제와 연관된 교훈을 가르칠 때 나오는 모든 말씀을 보아도 똑같습니다. 예배 시 악기 사용을 금지한 구절이 없지만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주의 만찬에서 오렌지 주스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할 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악기 사용은 폐지됩니다. 이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고 우리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악기를 더하는 것은 명령 자체에 대한 변경입니다. 성경에서 단순히 음악하라 라고 했다면 어떤 종류의 음악을 사용할지는 사람의 판단에 맡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노래하라이므로 어떤 음악인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라는 명령에 부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노래에는 곡조가 필요합니다. 이 곡조를 우리가 외워서 불러야 하는지 악보를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도움이 되는 악보 사용은 노래를 부르라는 명령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지만 부르는 노래는 육성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받으실지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